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군 헬리콥터가 추락해 러시아군 조종사 2명이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나이트 헌터로 불리는 러시아제 Mi-28N 헬리콥터가 오늘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다며 격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헬리콥터 안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2명의 시신은 모두 회수됐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언론들은 악천후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러시아군은 현지에 남아 전투작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특수정예군과 Mi-28N 헬리콥터는 최근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시리아의 고대 도시 팔미라를 탈환하는 공격작전에 참여해 성과를 올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시리아에 배치했던 전투기 규모는 절반으로 줄인 대신 시리아 정부군의 지상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 헬리콥터들은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전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의 폭력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을 앞두고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지난 2월 체결된 적대행위 중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협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추가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토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특히 극단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휴전에 참여한 반군에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지난달 32명이 사망한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용의자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성명에서 이번에 테러 공격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들의 이름은 스마일과 이브라힘이라고 공개하고 이들은 브뤼셀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 과정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경찰은 브뤼셀 공항과 전철역 폭탄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모하메드 아브리니를 포함한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아브리니는 자살 폭파범 2명과 함께 있던 모습이 공항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올해 춘계 대공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사망한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를 기리기 위해 이번 공세를 오마리 작전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파병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정부가 장악한 시설 등을 겨냥해 자살폭탄 공격 등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 정권에서 축출된 뒤 서방이 지원하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1만 천여 명의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공격은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의 육군 훈련병들을 겨냥했습니다. 아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을 몰아낸 뒤 예멘 정부가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예멘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들은 아덴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다음 주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대표 간 평화회담 중재를 앞두고 양측의 협상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어제부터 사전 합의에 의한 휴전에 돌입했지만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의회 탄핵특별위원회가 어제 부정부패 휘추문에 휩싸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표결에서 찬성 38대 반대 27로 대통령 탄핵 의견서를 가결하고 하원 전체 회의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원은 이번 주 중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선에서 재임을 보장받기 위해 브라질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망명에 이어 또 다른 외화벌이 일꾼과 고위 부원이 가족들과 한국 망명을 위해 중국 모처에 은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한국행과 관련해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국들과의 협조에는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해 전대미문의 집단적 유인 납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망명에 이어 또 다른 외화벌이 일꾼과 보위 부원이 가족들과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 모처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해외 일꾼 파견이 늘면서 이들의 망명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무역일꾼과 보위부원이 3주 전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들을 여행이나 친척 방문을 핑계로 미리 중국으로 보낸 뒤 자신들도 무역 업무를 본다며 중국으로 와서 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5살짜리 남자아이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중국 남방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역 일꾼의 경우 최근 수년간 실적이 저조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상납금에 대한 압박이 커져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망명에 이어 또다시 무역 일꾼 가족들이 탈북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 사이에 동요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인권 제3의 길에 김희태 사무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해외 일꾼 파견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망명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3년 전 중국 툼원과 단둥에 북한 노동자만 고용하는 이른바 조선공단이 생긴 뒤 약 2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 2년 새 이 공단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자가 수십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접경지역 감시를 강화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해외 일꾼들의 망명 사례는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공단이라는 것이 단동이라든지 도문이라는 곳에 생겨서 그곳에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의 종업원으로 북한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했고 그리고 외화벌이 일꾼들이 예전보다는 대폭적으로 한 서너 배 정도 늘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많이 지금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추세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뭐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 사무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해외 일꾼들에 대한 외화벌이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잇단 망명은 북한 당국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감소세가 뚜렷했던 탈북자 수가 지난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모두 3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지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 지난해엔 1,276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남성 탈북자의 수가 지난해 1분기 50명에서 올해 77명으로 54%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여성 탈북자는 241명에서 265명으로 10% 증가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시적 증가일 수 있다며 이번에 탈북자 수가 증가한 정확한 원인은 좀 더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당국이 어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출국 사실을 공식 확인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해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관련국들과의 협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그 관련국들과의 협조에는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대변인은 탈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신변 안전과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집단 탈출에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출국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일부 북한인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았으며 북한 국적자 13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소한 알고도 모르는 척 묵인하는 형식으로 북한 종업원들의 제3국행을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을 눈감아줬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우회적 협력 차원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해외 식당이 대북 제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리적 동요 끝에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에게 중국이 제3국을 통한 한국 입국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합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고 이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그 비자 문제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협력이랄지 협조랄지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이 얼마든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는 얘기는 중국이 눈감아준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이들 북한 종업원 13명이 정식 여권을 소유한 만큼 국제법에 따른 망명 절차를 거쳤다면 제3국을 통한 한국 망명에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식으로 공식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망명 절차를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망명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또는 중국 측에서 국내법에 따라서 또는 북중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불법 월경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합법적인 여권을 가졌다고 해도 중국 영토에 들어간 이상 중국 당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줬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영토 전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북자처럼 이제 몰래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그 막 국경에서 이제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이유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 감아줬다는 표현이 맞죠.
이처럼 한중 외교 당국 간 최소한의 암묵적 교감이 있었다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온도차를 놓고 다소 삐걱거리던 한중 관계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이번에 들어온 13명이 전부가 아니라 오지 않은 종업원들도 있다며 이들 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나머지 종업원들이 한국 망명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해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은 남조선 괴뢰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원들을 유괴 납치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집요하고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며 사죄하고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엄중한 후과와 특단의 징벌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에 집단 망명한 이후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탈북 사례가 북한 정권의 불안전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은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군 고위장교의 탈북은 외부 세계 정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식당 종업원의 망명과는 서로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두 사례에 대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ther it reflects increasing instability in the regime, that may be going too far. We've had, you know,
지난 몇 년 동안에도 탈북자들은 있었고 1997년에 탈북자 중 최고위층인 황장엽 비서가 탈북한 것을 비롯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위 북한 당국자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를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영향이 증가하는 징후나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망명과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자의 지난해 망명을 한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se defections are quite significant to have
북한군 고위장교가 탈북한 것은 중요한 일이며 같은 직장의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스트로브 부서장은 두 사례가 다른 징후들과 함께 엘리트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I think it is an indication of instability within the regime.
북한 정권 내부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안정 요소들이 있었고 이번 사례들로부터도 그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로브 부서장은 이어 이번 두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흥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굳이 이번에 알려진 탈북 사례들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not necessarily for this reason, but for many other reasons, I think we have been seeing signs of instability for a few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몇 년간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징후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북한에 단 15명의 총참모장이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만 4차례나 교체된 것을 대표적인 불안정 사례로 들었습니다. 스칼라토 사무총장은 또 최근 탈북자들 가운데 엘리트 계층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bsolute number of senior defectors, in particular North Korean officials running the overseas currency earning operation.
지난 2년 동안 해외에서 외화 획득에 관여한 북한 당국자 등 고위급 탈북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서울에 도착하는 일반 탈북자 수는 50%나 감소하면서 엘리트 계층 탈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이처럼 엘리트 계층이 탈북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로 숙청에 대한 두려움과 외부 세계 정보 유입 그리고 북한 정권 생존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을 꼽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다음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한 방문인데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리 외무상의 이례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오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대해 당사국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11일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의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리 외무상의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이후 7개월 만으로 리 외무상은 2014년 이후 2년 연속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가 아닌 실무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리 외무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서명식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해 일각에서는 미북 간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나 불가침 조약 협상 등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심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말 미북 간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의 평화협정 체계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에 막혀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앞으로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서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1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동참을 설득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방어적 성격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이행 초기 단계인 새 대북 제재가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6자회담에 5자 당사국 모두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노력은 위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사국들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추가 대북 압박을 예고하는 동시에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여부에 따라 북한의 요구에 응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또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환영할 것이며 개발과 장기적 미래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는 진정한 협상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연료와 식량, 국제금융시장 창구를 제공하는 중국은 북한에 신호를 보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역량을 지녔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미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VOA에 미국은 어떤 대화의 초점도 비핵화에 맞춰질 것임을 주장해왔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야말로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일본 앞바다에 떠내려온 북한 목선 내 시신들은 군인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어획량을 늘리라는 군 당국의 지시로 무리한 조업에 나선 것이 군인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11일자에서 최근 일본 앞바다로 떠내려온 북한 목선 사건을 조명하면서 당시 함께 발견된 시신을 군인들로 추정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전문가인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바다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군인들이 바다로 내보내졌다가 조난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이시카와현 몬젠마치 앞바다에서 잇따라 발견된 이들 목선은 배 내부와 주변 바다를 중심으로 부패한 시신 30구가 수습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배 바깥면 등의 보위부나 조선인민군이란 글씨가 적혀 있고 시신의 소지품 등에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상화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북한 배와 선원들로 추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일본 앞바다까지 떠내려왔는지 또한 사망 경위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배에 적힌 글씨 등을 근거로 일본에 떠내려온 배들이 북한군의 민간 수산부문 소속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해당 사업소를 찾아 어업량을 늘리라는 지시를 했던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제1위원장이 노동자들은 군인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고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기잡이에 나선 군인들이 변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신문은 이들이 태풍 등 극한 날씨를 만났거나 배가 뒤집혀 익사했을 가능성, 굶주림과 저체온증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들 목선에서 발견된 물품을 토대로 작업 상태가 매우 열악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발견된 목선의 수색을 담당했던 일본 해양경찰 관계자는 목선 안에 프라이팬과 낚싯바늘, 오징어잡이를 위한 작은 전등 등이 발견됐다면서 극히 적은 물품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 발견된 시신들은 화장돼 와지마시의 한 절에서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목선은 지역 환경관리부서가 1만 3,500달러의 돈을 들여 폐기 처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평양에서 제29회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회에 50개국에서 천여 명의 마라톤 애호가들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만경대상 평양 마라톤 대회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된 이후 해마다 참가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개방 첫해 200여 명이었던 외국인 참가자 수는 2015년 650명에 이어서 올해는 1,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회는 42km 풀 마라톤, 21km 하프 마라톤, 10km 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됐고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출발하고 끝났습니다. 예년에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경기장 보수 공사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에는 5,000m마다 바나나와 물을 공급하는 급수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외국인 선수들은 자기 사진을 찍고 평양의 봄 풍경을 담기도 했으며 머리에 쓰는 동영상 카메라인 고프로를 달고 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풀마라톤에선 북한의 박철과 김지향 선수가 남자와 여자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철 선수가 미국 APTN에 밝힌 우승 소감입니다.
양해상 경기에서 우승한 구기세로 앞으로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우승을 상감이 되면 받아박여 믿는 것 달리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는 의사인 호주인 토머스 도버 씨가 풀 마라톤에서 우승했습니다.
It's a wonderful run, best marathon, run New York and Boston and Tokyo. And this is amazing run to finish in the stadium.
도버 씨는 미국 뉴욕과 보스턴, 일본 도쿄에서도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지만 이번 경험이 최고였다며 특히 결승 지점이 정식 경기장이고 수많은 관중이 있어 감명 깊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양 마라톤은 더 이상 국제 육상 경기 연맹 IAAF가 공인하는 대회가 아니라고 APTN이 전했습니다.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의 크리스 터넌 대변인은 AP통신에 주최 측이 국제 엘리트 선수들을 더 이상 초청하기 원치 않는다며 이에 따라 평양 마라톤은 더 이상 국제 육상 경기 연맹 공인 브론즈 레벨 경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도 북한이 에볼라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규모를 축소하면서 더 이상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못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대회에 에볼라가 발병한 아프리카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7개 나라 출신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초부터 주민들에게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과거 배급량에 비해 10%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The average reported ration sizes from January 2016 is 370 grams per person per day.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 들어 북한의 배급량은 가을 추수 시기였던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340g에 비해 다소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3년간 북한의 1, 2, 3월 평균 배급량인 405g보다 35g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0% 감소한 규모라고 코슬레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Indeed, this is lower than the 2014-15 marketing year level period, and also below the average of the three.
지난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 배급량 감축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올해 식량 상황이 지난 몇 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lready during the CFS mission in 2013. The mission found out that most of the households had borderline and poor food consumption. Of course, we
지난 2013년 FAO가 북한에서 작황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었으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올해 더욱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가뭄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 지원과 곡물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 등으로 식량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의 말입니다.
작년 가을 작황이 아무래도 그전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도에 또 식량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아마 식량 재고가 전에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재고가 많이 줄었을 테고 외환 사정이 올해 그렇게 아마 능력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아무래도 올해는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뭄 등으로 쌀을 비롯한 곡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를 앞두고 교전이 증가하면서 휴전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브뤼셀 테러범들이 프랑스 국제축구대회를 겨냥했었다는 소식과 중국의 수질오염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최신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내일부터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유엔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들이 간접회담을 벌이게 되는데요. 스테판 드 미스트라 시리아 특사가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 외무장관을 만났고요. 오늘은 이란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서 이 회담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이 지난 몇 번의 그 평화회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 드 미스트라 특사, 이번에 재개되는 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드 미스트라 특사가 어제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에 이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의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정권 이양, 국정 운영, 헌법 원칙에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아주 중요하고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권 이양과 관련해서 시리아 정부 또 반정부 측이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현 아사드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정부 측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아사드 대통령과 측근들의 퇴진이 정권 이양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는 이 평화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때문에 이번에 재개되는 회담에서 이 정권 이양 문제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평화회담을 앞두고 시리아 내에서는 휴전이 위태롭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예, 최근에 교전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가 특히 시리아군이 러시아 지원을 받아서 알레포 공세를 예고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시리아 휴전협정은 지난 2월에 미국과 러시아 중재로 체결된 건데요. 협정에 따라서 시리아군과 반군 사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시리아 정부는 반군 고립 지역에 대해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반정부 지도자들과 반군 지휘자들은 최근에 시리아 정부군과 이 반군의 공격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군 측의 입장은 시리아 정부군 또 이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휘자들은 지난 이틀 동안 최소한 66건의 휴전 위반이 있었고요. 이 시리아군과 러시아 공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정부 협상 대표 중에 한 명도 최근 시리아 정부의 휴전 위반 사례가 증가했고 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그 반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 쪽은 어떤 반응입니까?
시리아 정부는 오히려 반군의 휴전 위반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공세는 휴전 대상이 아니라 테러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리아 정부군이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알레포 주변은 이 휴전에 동의한 반군, ISIL, 알누스라 등 이 급진 무장 세력의 점령지가 이 복잡하게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이 교전이 반군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군 측은 이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를 탈환하기 위해서 자신들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 시리아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보냈군요.
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리아군의 알레포 탈환 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증가하는 폭력 사태를 우려한다면서 그런 행위는 휴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평화회담 재개를 앞두고 휴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시리아 사태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지금 러시아 공격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러시아 국방부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에서 이 비행 중이던 러시아 공군 소속 밀-23L, 28L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조종사 두 명은 모두 사망했고요. 시신은 수습돼서 이 시리아 안에 러시아 공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네.
예, 밀-28에는 러시아의 신형 공격 헬기로 최근 시리아군의 이 팔미라 탈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습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네. 그 이 러시아 공격 헬기 반군이나 무장 세력에 의해서 격추된 것인가요?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아직 추락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고요. 또 러시아 헬기를 격추했다는 반군이나 극단주의 무장 세력 주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 언론들은 악천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어제 다마스커스 북동부에서 시리아 정부군 군용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직 시리아 군이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브뤼셀 테러범들, 애시당초 국제축구대회를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군요.
네, 프랑스 등 유럽의 언론들이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파리와 브뤼셀 테러범들이 애초에 올해 6월부터 한 달 동안 프랑스 10개의 도시에서 열릴 유로 2016 축구대회를 겨냥한 테러를 모의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목표를 바꿔서 브뤼셀에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이 유로 2016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유럽 국가들의 축구 국가 대항전으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 곳인데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2016 유로 대회가 열리는 6월까지는 기다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서둘러서 브뤼셀에서 이제 테러를 벌인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공범 중에 한 명이 살레 압데슬람이 벨기에에서 체포된 후에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둘러 공격을 감행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압데슬람 체포 후 4월 만에 브뤼셀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네. 현재 벨기에 당국이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이 파리 테러 그리고 또 지난달 브뤼셀 테러와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된 내용들이 있죠?
네, 브뤼셀 테러 용의자들이 파리 테러에도 가담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결국은 ISIL의 지원을 받는 같은 조직에 의해서 감행됐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예, 지난 주말에 검거된 브뤼셀 테러 용의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모하메드 아브리니가 이 파리 테러범들이 탄 소형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이 폐쇄회로 화면으로 확인됐고요. 이번에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자폭한 이 바크라이 형제도 파리 테러범들이 은신처로 썼던 아파트를 사용한 게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기오염에 관한 소식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수질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중국 지하수의 80% 이상이 마시거나 목욕하는 데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수리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 내 2,100여 개 지점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4급수와 5급수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이 4급수는 인체에 직접 접촉이 없는 공업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5급수는 오염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자, 지하수 10곳 가운데 8곳이 마시거나 심지어 목욕하는 데도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수질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질오염이 대기오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기 오염은 바로 느끼니까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이번 발표는 중국에서 수질이 가장 큰 환경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수질 오염의 원인은 뭘까요?
예, 무질서한 개발 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수리부는 이 지하수에서 질소 화합물 오염이 비교적 심각하고 일부에서는 이 중금속과 독성 유기물질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이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저장량 감소도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 국토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650여 개 도시 가운데 400여 개 도시가 지하수를 음용수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 지하수 오염이 복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다고 발표가 났죠.
네, 지카 바이러스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걱정된다는 건데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부소장인 앤 슈체 박사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카 바이러스가 이 소두증뿐만 아니라 미숙아, 시각장애 등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신 초기뿐만이 아니라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은 모기가 기승을 부릴 텐데 걱정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은 이집트 순모기입니다.
네.
예, 미국에서 이 모기가 퍼져 있는 지역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슈체 CDC 부소장은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 내 30개 주에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예상했던 것의 두 배가 넘는 겁니다.
네. 이번 지카 바이러스 사태는 약 1년 전쯤에 브라질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천 명의 소두증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CDC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서 확인된 사례가 346건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32명은 임신한 여성이었고요. 7명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됐습니다. 모두 그 외국에 여행 다녀온 사람과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는 모기로부터 사람에게 직접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본토는 아닙니다만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수십만 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요. 수백 명의 아기가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섬에서도 이미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직접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지카 바이러스가 우리가 최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네.
현재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예, 지난 2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지카 바이러스 퇴출을 위해서 19억 달러 긴급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이 백신과 진단도구 개발, 또 푸에르토리코 지원 등을 위해서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직 의회의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기금에서 이 남은 돈 5억 9천만 달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5억 9천만 달러라면은 의회 최초 요청한 자금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 센터 소장은 이 추가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지카 바이러스 퇴치에 충분한 자금은 못 된다는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19억 달러를 요청했을 때는 이 19억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을 승인해 줄 걸 촉구했습니다.
네, 현재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예방약이 나와야 할 텐데요. 자, 현재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예, 파우치 소장은 바르면 오는 9월부터는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임상 실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이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인들에게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려면 빨라야 2018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차츰 그치겠습니다. 평양 최저 10도, 최고 20도, 남포 최저 11도에서 최고 19도, 신의주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오전 중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비가 그치겠지만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18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21도, 원산 최저 9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비가 내리겠고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 5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4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함경북도로 확대되겠으며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S-300의 1차 공급분이 이란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카스피해를 통해 S-300 1차분이 이란에 도착했다며 일정이 몇 차례 연기됐었지만 러시아와의 공급 계약은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S-300 미사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2007년 계약 당시 3개의 S-300 부대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이번에 이를 4개로 늘렸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지난 2007년 S-300 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2010년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에 러시아가 동참하면서 계약은 사실상 파기됐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지난해 4월 이란 핵협상이 잠정 타결되자 서방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란에 S-300을 판매하는 계약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S-300을 이란에 공급하면 이란 핵시설을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군 헬리콥터가 추락해 러시아군 조종사 2명이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나이트 헌터로 불리는 러시아제 Mi-28N 헬리콥터가 오늘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다며 격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헬리콥터 안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두 명의 시신은 모두 회수됐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언론들은 악천후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러시아군은 현지에 남아 전투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전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의 폭력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을 앞두고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지난 2월 체결된 적대행위 중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협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추가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토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특히 극단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리아 정부의 공격이 휴전에 참여한 반군에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벨기에 검찰은 지난달 32명이 사망한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용의자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성명에서 이번에 테러 공격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들의 이름은 스마일과 이브라힘이라고 공개하고 이들은 브뤼셀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 과정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경찰은 브뤼셀 공항과 전철역 폭탄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모하메드 아브리니를 포함한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아브리니는 자살 폭파범 2명과 함께 있던 모습이 공항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인물로 지난해 11월 130명을 숨지게 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뤼셀 테러범들은 프랑스에서 추가 테러를 계획했지만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되자 목표를 브뤼셀로 바꿨다고 벨기에 검찰은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올해 춘계 대공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사망한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를 기리기 위해 이번 공세를 오마리 작전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파병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정부가 장악한 시설 등을 겨냥해 자살폭탄 공격 등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 정권에서 축출된 뒤 서방이 지원하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공격은 남부 항구도시 아덴의 육군 훈련병들을 겨냥했습니다. 아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을 몰아낸 뒤 예멘 정부가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예멘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들은 아덴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어제부터 사전 합의에 의한 휴전에 돌입했지만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